어떤 성도가 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또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행을 바라는 것은 건실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로또에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열흘 날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메가나 파워나 로또를 하나 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굉장히 알려진 우리 기독교 유머이기입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습기도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학생이 막상 그 대학에 원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을 얻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적인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소망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해야 축복받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늘 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 말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식의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곡식 광주리와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세상적인 그 기도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만 사모하는 기복신앙이 될 위험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올바른 신자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아예 무시하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멀리 한다면 그게 어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물질적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연단을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물질로 이웃을 돕는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을 별로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받지 않았다고 복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책이 아주 귀했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책이 없어서, 이 성경이 없어서 이걸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면은 그것을 듣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듣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성경책이 귀한 시대라 읽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보다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성경은 더 우리들에게 많이 했던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오히려 읽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좀 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인들 그래도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읽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관습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분들의 그 모습이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여러분 뭐가 아쉬울까요? 성경을 읽은 것만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도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자적으로 읽고 성경 지식만 거기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읽는 것만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안타까움이 저에게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앙의 위인들, 그 신앙의 열조들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많은 이 신앙 위인들에 대한 지식만 생기고 그 위인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것을 익혔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여러분 다윗을 만나지 아니하면 다윗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목회자나 신학자나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와 신학자는 남달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리도 알고 학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나 신학자들 중에 편협하고 사리 사욕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음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읽고 지식은 늘었지만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열조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신앙의 위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위인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 빠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처럼 되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드라마도 볼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빠지잖아요. 연속극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어떤 주인공처럼 느끼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영화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딴 생각 다 잊어버리고 성경 속으로 우리는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전에는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정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 시간시간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잘 아시는 말씀 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라. 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고 읽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에 대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셨어요? 집사님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아니 못 해봤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한자 한자 내 손으로 쓰려면은 딴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한 페이지를 쓰지 않습니까? 쓰다가 글 한자만 잘못 쓰게 되면은 그 페이지를 다 다시 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원래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은 그렇게 썼어요. 한자, 한자, 한 획이라도 틀리게 썼으면은 다 다시 썼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셨죠? 히브리어 보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기역자처럼 생기고 디귿자를 그냥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고 이를 갖다 그려놓고 점을 두 개 찍기도 하고 세 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획이라도 변함이 없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게 그 뜻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 성경의 1.1획이라도 한자 한자라도 정확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목욕 재개하고, 정말 자기의 몸을 다 씻어내고, 마음도 정돈하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성 들여서, 마음 모아서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은, 정말 정독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가 요한복음을 한번 필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필사할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권씩 다 이제 가져가시게 될 터인데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노트를 사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7교 시간에 나누어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한번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성경 한 권이라도 66권 아니에요. 요한복음 한 권 2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큰 양도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반장만 필사하면은 묵상하면은 되니까 많은 시간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경을 저도 앞서서 필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동안 저도 말씀 보기만 하고 증거하기만 했지 필사는 생전 처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정독하고 정말 묵상하며 말씀을 필사하다가 보면은 다른 때보다는 더 쉽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필사를 한번 꼭 해보세요. 수시로 가져와가지고 한번 내가 이만큼 성경을 썼습니다. 한번 주일날 진교 시간에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필사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게 돼요. 없던 믿음이 생기거나 흔들리던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잘못된 믿음이 바로 세워지거나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기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모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친밀해지지요. 영생받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영혼을 치유해줘요. 영혼이 새로워지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흔들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은요 그 앞부분까지나 여기 본문까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여기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영혼을 찔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영혼을 찔러가지고 상처 주겠다는 겁니까?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거 치료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써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그거. 그러면 거기서 또 상급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인수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인터넷으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이집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육사 10기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6.25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육사 교수를 지냈습니다. 신앙과 애국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매번 헌금 주머니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앞에 가지 못하잖아요,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꼭 헌금 주머니를 그 대통령 앞에 가지고 와서 헌금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분입니다.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때가 그분이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다가 반혁명분자로 체포되어서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읽을 수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신자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었답니다. 얼마나 그냥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람은 감옥을 성경특별학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경 읽게 하려고 이렇게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감옥소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경을 50독 하고 나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 안에서 70독을 하고 나니까 15년으로 감형이 되고 그리고 100독을 하고 나니까 12년 만에 석방이 되더라는 얘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은 수감자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석방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간증하는 것 보게 되면 특이한 것이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몇 명 하니까 내가 감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분의 간증이 말이죠.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니까 내가 감형이 됐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분의 경험이고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을 읽는 것이 특별한 축복의 통로였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 통독하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지요. 이 이인수 집사님의 경우에는 성경 읽는 그것이 신앙 훈련이었고 그래서 신앙 훈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네 번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아까 읽어드렸던 12절 말씀 제가 이번에는 개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하면 이렇게 하면은 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치료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찌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몸을 막 찌르고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속속들이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서로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다 쪼개버린다는 것은 철저히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골수는 뼛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다 파악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몸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철저히 분석해내고
그 속에 깊은 동기까지도 전부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의 내 속속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거는 영적인 은혜를 끼쳐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몸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할까요? 못 쓰게 만들까요? 치료해서 잘 쓰게 만들까요? 이거 역시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몸의 치유와 물질적인 축복도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변화에도 내 몸의 어떠한 부분도 변화시켜준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몸이 변화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직접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몸의 모든 부위까지 뼛속까지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직접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직접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훨씬 더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어서 현세와 내세, 영혼과 육신, 삶의 모든 축복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더욱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속속들이 꿰뚫는 힘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의 축복만이 복이라면 앞에 세 가지 축복, 믿음이 생긴다든지 영혼을 새롭게 해준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해준다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더 큰 축복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더 많이 사모하는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축복보다 당장 내 몸 낫는 것을 더 사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몸을 찌르고 쪼개며 치유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치료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양식을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비가 땅에 내리면은 여러분 그냥 허무하게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가 땅에 내리면은 나무에 수분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며 축복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온갖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쳐서 나중에는 상급과 축복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몸과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축복을 끼쳐 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으로 그 말씀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빠져서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남이 통독하는 것을 듣든지 내가 통독을 하든지 그냥 읽든지 여러분 필사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여러분 빠지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빠지는 데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요한복음 21장을 1장 1절부터 21장 끝절까지 필사하면서 요한복음에 한번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는요, 성경 필사한 공덕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빠지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시각장애인의 눈까지 뜨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예? 요한복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과 영혼의 축복은 물론이고 세상의 유기적인 축복도 충분히 받아서 더 복되고 능력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귀한 축복의 도구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은혜를 더욱 힘입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정독하며 묵상하기 위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하며 이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듯 많은 사람을 만나며 우리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은혜 받는 좋은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 생명길 나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치료받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는 귀한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큰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병약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형편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에게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가정에 만복이 들어오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의 앞길을 돋는 해와 같이 빛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말씀이 축복임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